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대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광률 선교사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음에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하고 내려올라 합니다. 사랑과 긍휼. 죄송합니다. 사랑과 긍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랑과 긍휼. 바울이 말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젊고 패기가 넘쳤을 때 교회를 개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를 다른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로코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목회서신에 들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개척된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해하고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서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척된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는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편지가 저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 교회 개척보다는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맞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좋아하는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은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이다. 이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모로코에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전진기지이다. 초대교회가 후방에 있다고 후방기지는 아니죠. 초대교회도 전진기지입니다. 복음의 전진기지. 여기서 저희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내용을 쓰면서 사뭇 이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딱딱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디모데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을 쭉 읽으면서 그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6장을 통해서 다 가르치려고 했던 그 서머리가 1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쭉 공부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단어를 사실 가르치는데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 긍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 세 개를 교회가 이해해야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긍휼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보편적인 인사고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 히브리적 인사 방법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식 인사법은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와 평강을 같이 섞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사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 뭐 은혜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바울이 인사부터 막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인사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신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목회서신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인사 방법이 바뀝니다. 은혜와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긍휼이 들어갔어요. 그게 안 이상하게 보면 충분히 안 이상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랍권에서 중동권에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살다 보니까 이 안에 뭔가 다른 말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모로코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슬람식 인사예요. 살람 알레이쿰, 꿈이란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보고 복수형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슬람식에서 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왼쪽 어깨에서는 나의 죄를 막 몇 개 있는지 세는 천사고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내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도 기도가 끝나고 왼쪽으로 인사하고 오른쪽 인사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을 때 안녕 안녕하세요 이 표현이 살람 알레이쿰 하면은 천사까지 포함해가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친구들은 또 많이 없어요. 그냥 보편화된 인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권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살람 알레이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살람 알레이쿰 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모로코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럼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 살람 알마시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살람은 이제 평화죠. 엘마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평화의 주인은 메시아다. 예수님으로밖에 평화가 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살람 알레이쿰을 바꿔서 살람 알마시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살람 알마시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죠. 굳이 왜 엘마시라고 하면은 이것이 비이슬람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도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지만은 그 주류층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 않을 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살람 알마시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 너 맞는 말이네. 메시 안에서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왜 굳이 오늘 인사법이 딱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그냥 끝내고 되는데 왜 굳이 긍휼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한 번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인사법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바울은 한 번도,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바울 편지들 다 읽어봤어요. 처음에를 한 번도 긍휼을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편지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왜 굳이 오늘 마지막 3년을 시작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시작하냐라는 거죠. 저는 이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적인 단어가 긍휼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2절이었나요? 긍휼이 시작되고요. 1장 안에서만 몇 번 나오죠? 숫자를 적어놨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10번이 넘게 나와요. 1장에서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와 긍휼은 사실 성경적으로 비슷하게 쓰입니다. 은혜와 긍휼 둘 다 거저받는 겁니다.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거저받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요. 받을 수 없는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것은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안 가게 됐으니까 둘 다 거저받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인사법에서 은혜와 긍휼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나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국의 속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벼는 뭐라 그러죠? 벼는 그 오래될수록 고개를 숙인다.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보자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자 작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을 보게끔 하기 위함이다. 나의 치부를, 나의 부족함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자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용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자람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은혜는 우리가 은혜에 막 집중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약간 긍정적인, 그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근데 긍휼에 대해서 찬송할 적엔 눈물이 납니다. 은혜 하면은 막 그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막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긍휼은 나 같은 죄인,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금요일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통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셨다, 당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달리신 주님이 나 때문에 달리셨다,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너무 죄송한 거죠. 긍휼은 내가 죄인이다, 오늘도 죄인이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주님은 오늘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나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보고 사랑한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긍휼이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목회서신을 시작하면 바울은 긍휼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바라보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주님은 이런 나를, 이런 교회를 주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 우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영역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긍휼은 우리로 강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주님 손을 붙들게 하게끔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인함 앞에, 강인함 안에 있는 겸손, 복음 앞에 겸손한 강인함, 이것이 교회를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긍휼 위에, 은혜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을 보겠습니다. 서신서를 쓴 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쓴 그 목적을 5절에 집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교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잘하면, 유기선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잘 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했을 적에 여기 그 노르부디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미국 분이신데,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쳐들어오셨습니다. 요 문을 통해서 사무실로 올라오셨고, 이 교회 영어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해 목사님 다 출타 중이셨고 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네에서 어떤 한 청소년 아이가, 한국 아이였어요,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을 했던 이유가, 이 아이가 호모섹슈얼이었는데 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이 쳐들어오셔서 저희 보고 막 화를 내셨어. 이 아이가, 이 한국 아이가 죽은 것은 니네 교회 탓이다. 왜 우리 교회 탓입니까? 니네 교회가 게이들은 죄인이라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러 대화가, 오랜 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보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이 성경 무오설,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믿고 계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뭐 호모섹슈얼리티에 관한 그런 구절들은 다 찢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과 저는 사실 동등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니네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교회가 계속해서 돌아와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로 갈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그거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나열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요거 세 개가 있으면 그게 사랑을 이룬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요거 세 개 제가 꽂혀가지고 진짜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주님 이거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다가, 하루는 이제 모로코에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을 이룬다는데 이거 세 개 어떻게 이루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시원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와, 한 개도 가능한 게 없네. 그럽니다. 한 개도 가능한 게 없네. 근데 그게 시원했어요. 그치지. 한 개도 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뤄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못하니까, 못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못하는 나를 들으셔서 가능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게 긍휼인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결과를 보게끔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뭐라 그러죠? Journey.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안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게끔 주님께서 한 발자국씩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에 하나씩 다 들어가면 오늘 시간 다 가겠죠. 한 개씩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제가 성경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청결한 마음 얘기하고요. 요한도 청결한 마음 얘기하고요. 디도도 청결한 마음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 요한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 요한 1서 3장 3절에 나오는데, 소망을 가진 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대요. 여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소망을 잃는 자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에, 나의 친구들의 삶에, 미국의 초대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있나? 저 소망 없는 사람이야 저거.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뭘 하든 저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뭘 하든 저 사람에는, 저 교회에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어 보이는지. 적어도 요한은 그럽니다. 소망 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청결해진다. 계산 막 하고 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 법한 것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마음이 청결해진다.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사람만 보이고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것만 보인다. 소망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뭘 하든 저 사람은 지저분한 것만 보이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에게 소망이 보이는지, 장점이 보이는지, 이것이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다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밖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일터에서, 관계적인 문제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다라는 칭찬받는 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번 비행기 타고 오면서, 혼자 오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젊지만 언젠간 늙을 거고 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런 것들도 막 기도하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은 학교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믿음이면 된다. 이 애들에게 믿음만 잘 전수해라.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음을 전수합니까? 어떻게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이걸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는 것은 정말로 힘들 때, 모로코에서 살기 너무 힘들 때, 모로코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막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을 때, 아빠가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를 다 뽑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아이들이 봤을 때,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부모에게서 봤을 때, 사랑을 잃지 않는,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건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않을까. 선한 양심,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돈 잘 벌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줄 때? 그때 하나님 증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대응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선한 양심,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힘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를, 아 저건 힘든 상황이다, 애매한 상황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저 사람이 한 행동은 나와는 사뭇 다르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손해보면서 저렇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선한 양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가면 쓰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면을 참 우리도 많이 씁니다.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많은 척, 밖에 나가서는 믿음이 없는 척,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연기하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거짓 없는 믿음,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나아가 사람들 앞에 솔직할 수 있는 믿음,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지 않을 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하지 않을 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다른 교훈들이 마구마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고 서로 끊임없는 논쟁이 시작되고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후자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헛된 말과, 오늘 3절인가에도 나오죠, 4절인가요? 헛된 말과 그런 신앙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신화와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두지 않으면은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낫다, 나의 신학은 이렇다, 나는 신학교 갔다 왔다, 이러면서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긍휼에 집중하는 교회. 나는 죄인이었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오늘도 쓰고 계시며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만 생각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뉴저지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으로 나가게끔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세탁소 하는 그냥 일개 집사일 뿐인데, 집사님을 통해서 열방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주님께서 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 베이스에 긍휼이 있다. 긍휼을 이해하고 긍휼을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모로코에서 저희 교회도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의 목욕 초대교회도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년 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긍휼한 교회,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껍질만 있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 알찬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무너지지 않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 평화를 외치며, 아버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